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 사건은 우리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과 그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틀렸다고 지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그 후편을 듣기로 합니다. 오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게 이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독교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읍시다 하는 말이 갖는 뜻은 참으로 깊고 오묘하고 그 무한한 뜻들을 다 새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뜻들을 다 깨닫는 것보다도 그 내용이 곁질로 흐를 수 있다는 게 더 무서움이 있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냐 그러면 자책감입니다. 내가 이런 꼴을 하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이러고도 정말 구원을 얻었다고 예수를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 자책감이 참 어렵습니다. 그 자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자폭하거나 도망가버리게 되고, 도망갈 수 없게 되면 슬슬 다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갖는 깊은 뜻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다 아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만큼 깊고 오묘한 것은 없습니다. 예, 늘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들어보면 거기에 또 있고, 들어보면 거기에 또 있고, 또 깊은 것이 있고, 또 넘치는 것이 있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이 받는 오묘함이요, 기묘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게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난처해하시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사건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인격자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 아니면 둘을 다 믿으십니까? 본인에게 한번 그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라는 분을 믿어서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둘 다를 인정하기 때문입니까? 이게 물론 어려운 말입니다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다르게 됩니다만, 일반적인 의미로는 그렇게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다 답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취급을 시작하려는 거죠. 어렵죠.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시면 완전히 이단 되는 겁니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놓고 나가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도 아니면 그러면 그건 완전히 이단이고 이단이 뭐냐 한 사단, 사탄 여기까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15절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것 하나로 독립된 약속이 아니고 14절 말씀을 이해하는 자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우수적인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을 놓고 보면 15절이 중요한 겁니까? 14절이 중요한 겁니까? 14절이 중요하다고 봐야 옳습니다.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왜? 들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영생을 주는 사실 핵심적인 사건은 15절의 약속이 아니라 14절의 사건이란 말이죠. 15절의 약속은 14절의 사건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대답도 못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죠. 해갖고 이익 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을 살살 안 하는 습관들이 붙으셨는데 다음부터는 아주 개별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14절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15절의 약속은 성립이 됩니다. 앞을 사건이라 그러고 뒤를 약속이라고 제가 편의상 구별을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15절에 있는 약속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겠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허락되기 위하여 일어나는 사건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것이 15절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14절이 딴 게 되고 14절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15절이 딴 게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문제를 던져놓고 이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을, 영생을 얻은 것을 예수를 믿어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질문이 왜 나왔는가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다라면 믿는 바 예수는 그 예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할 때는 예수가 최소한 영광의 모습이어야 옳습니까? 처참한 모습이어야 옳습니까? 영광의 모습이어야 옳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십자가 사건은 감격의 모습이어야 맞습니까? 처참한 모습이어야 맞습니다. 감격의 모습이어야 맞습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무엇을 근거로 어떤 좋은 것을 얻었다고 얘기하려면 그것이 생겨나올 수 있는 사건은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멋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인 것은 당연합니다. 이자가 5천만 원이면 원금은 얼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자가 5천만 원이면 원금은 최소한 얼마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비싼 달러 이자라 할지라도 5억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주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때 얘기하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이라는 이자를 얻어내기에 충분한 원금으로서 늘 너무 많이 치장됩니다. 아직도 무슨 얘기를 할지 제가 본론을 꺼내놓지 않은 셈이라서 상당히 우리 이송자 집사님도 당황해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살살 들어가 보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을 그 사건으로 제시하지 않고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언제나 다행입니다. 민수기 21장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풀 때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곤 하느냐 하면 쳐다보는 자마다. 그리고 자꾸 가짜 말입니다. 쳐다보는 자는 되지 않았느냐? 뭐 하라 그랬느냐? 뭐 상처를 비비라 그랬느냐? 뭐 수리수리 사바하라고 주문을 외우라 그랬느냐? 쳐다도 못 보냐 유엔수들아?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야. 봐라, 예수를 믿어라. 이것보다 쉬운 얘기 어디? 누가 뭐 하리? 믿으라. 누가 11조 내라 그랬냐? 믿어라. 믿지도 못하냐 이 들아. 이게 우리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믿지도 못하냐. 그러나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15절을 중심으로 놓고 14절은 14절이 뒤집힌다고요. 믿지도 못하냐. 그러면 믿지도 못하냐. 막 쳐다도 못 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쳐다본 그 목표물이 근사한 것이어야 맞습니다. 말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좋은 학교를 좀 나오셔야 돼요. 이런 걸 이해하시면 최소한 국민학교 때 줄반장 이상은 하셔야 알아듣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마다 라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면 지금 민수기 21장 사건에 있어서도 쳐다보라, 쳐다보는 자는 다 낫지 않았느냐에 강조점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쳐다보는 목표물은 멋있는 거야 맞습니다. 얘기가 그렇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쳐다본 목표물인 모세로 하여금 들라고 했던 것은 이상하게도 쳐다보고 싶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건 뱀입니다. 성경에서 뱀이 좋은 뜻으로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꼭 한번 있습니다. 같이 지혜로우라. 그 외에는 뱀은 언제나 무엇과 이퀄입니까? 사탄과 죄와 죄 원흉으로서 상징되는 것이 뱀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줘야 된답니다. 뱀이 콜 누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뱀은 원래 누구라고요? 그러면서 죄의 원흉, 사탄. 사탄 이퀄 죄 이퀄 뱀 이퀄 예수. 사탄 이퀄 예수.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쓰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목표물로서도 아니고 쳐다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력을 얻어내는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쳐다봐서 쳐다보는 자에게 어떤 효력을 주는 물건이 아니에요. 올려놓은 것이. 그렇다면 쳐다보는 것도 아무런 효력이 수반되는 조건으로서 요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명해집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다시 할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쳐다봐야 할 것이 쳐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쳐다보는 것도 가치 있는 방법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쳐다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된 사건이냐 이겁니다. 쳐다보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을 목적하여 기록했을까요? 민수기 21장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건 이것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뱀에 물린 것이 자업자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셈입니다. 너희가 오늘 불뱀에 물린 걸 해결하는 것이 너희에게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누누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늘 당하는 일에서 증명되듯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불뱀에게 물린 것을 치료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 또 다른 뱀에게 물릴 가능성이 있는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고치거나 거기서 구원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할 자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는 죄인인 이상은 불뱀에게 물리든지 뭐 또 다른 일을 당하든지 무엇인가 또 계속해서 당할 것입니다. 오늘 불뱀 사건을 퇴치하는 것이 그들에게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에게 물린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제시하지 않고 그들의 죄인 된 것을 고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없이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짓는 방법, 죄를 처치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지로 전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나무에 뱀을 달아내라. 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저주받아 마땅한 죄요, 죄의 원흉이요, 저주받을 것들에 관한 상징입니다. 왜 나무에 달라 그러느냐? 성경은 이 사건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내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사람을 달아내놓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나무에 달아매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잘 보이라고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은 뜻입니다. 거기다가 놋, 뱀을 답니다. 뱀은 죄의 원흉이요. 놋을, 놋뱀을 만드는 것은 놋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28장 23절을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때에는 이러저러한 저주와 재앙이 있을 것이라. 연병이 있고 너희가 적군의 포로가 되고 기근이 있고 하는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되리라. 하늘은 놋이 되고, 성경에서 놋은 놋, 주석 이런 단어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으시다. 왜 발이 빛난 주석 같을 것이냐?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왜 심판을 그럼 발로 하느냐? 왜 발이 주석이냐? 그 심판을 발로 하신다. 어떻게? 밟아서 죽이겠다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그가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리라.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리라. 제가 이 말을 험하게 하는 목사로 아주 정성이 났습니다.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목사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더 하셨거든요. 제가 예수님보다 더 나간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론 저는 한 번도 강아지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무슨 새끼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강아지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 비교가 됩니다. 독사의 자식과 개의 자식은 어느 쪽이 더 무시무시한 거친 표현입니다. 독사이가 죄입니다. 껍질을 벗겨 죽입시다. 저는 기껏 여기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린 무덤들아, 껍질을 벗긴 정도 아니라 썩어 문드러져서 줄줄이 썩은 물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러다간 돌아가십니다. 저는 그래도 경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으스스하죠. 저는 학생들한테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수박이 깨져봐야 알겠어. 아, 이건 괜찮은 표현이에요. 수박.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를 발라 으깨 시비라. 이게 시비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므로 본인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낙관적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를 사실은 필설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늘 기분이 언짢은 겁니다. 그래서 괜히 예수님한테 시비 못 걸고 만만한 목사한테 시비를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적극적인 표현을 하려면 치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근데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다 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뱀! 심판받은 뱀을, 저주받은 뱀을 들은 겁니다, 지금. 그건 쳐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걸 쳐다보는 것이 무슨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조건일 수가 없는 것이 사명해집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어떻게 돼야 하냐, 나를 믿어라 할 때 봐라, 나는 힘이 있는 하나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만한 사랑이 있다, 이걸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힘이 있으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요구하면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구원 자체만은 그 방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원만은 방법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신자들은 그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할 수 있는 것과 구원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가를 혼동하기가 일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사건이 사실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4절을 근거로 해서, 14절이 뭐였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 너희가 고쳐지리라. 아시겠습니까? 자,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명백해져요. 지금 니고데모와 얘기를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러한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나를 봐도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게 필요한 건 지금 중생이다, 거듭나야겠다. 자, 그 말을 그 다음을 연결시켜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을 왜 하셨다고요? 니고데모야, 그러니 가서 다시 공부해서 중생해갖고 눈 떠갖고 와라 그러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잘 봐라, 그리고 너 중생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즉 니고데모 보고 니고데모의 현상이 어디에 있는가, 현실적인 그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지적하십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니고데모로 하여금 중생을 촉구하고 계시지 않단 말이죠. 니고데모 보고 중생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뒤에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하면 그 모든 조건과 방법이 인간 자체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해결하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는 수밖에 그 방법이 없다, 너희 죄값을 위해 내가 죽겠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너희 죄값을 지고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어 너희 죄값을 치르는 수밖에 너희를 중생시키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15절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라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뜻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 구원론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싶냐면 여기까지는 사실 이렇게 이해했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라고 뭐 이렇게 믿든 어떤 의미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다음으로의 신앙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갈림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보고 나를 깨끗이 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얘기는 안 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문을 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안 얻을 것인가 이제 최후적으로 묻는 방법 그것으로 예수를 보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는 왜 오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죄인이라서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값을 치르는 보석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은 것입니다. 달라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원을 획득하는 방법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뺏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 두 개의 극단적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흥분하게 됐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둘은 혼동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상관없이 구원은 같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자기가 구원 얻은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이 혼동되어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솜 1kg과 돌 1kg은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박정순 교수님. 그건 없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거 똑같죠. 둘 다 1kg인데 솜 1kg과 돌 1kg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척 생각을 하면 갈릴레이가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무거운 물건일수록 빨리 떨어진다. 예, 그렇게 늘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거 아무런 못해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뭐 어떻게 돼요? 칼기가 격투돼서 떨어질 때 무거운 사람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사람 나중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그런 기초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다음 단계가 어렵습니다. 어디가 어렵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제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안 믿으면 못 얻는다 하는 우리 쪽이 선택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붙잡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루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냐는 것이 어떻게 엄청나게 다르냐 이렇게 다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방법론으로 채택한 사람들 끊임없이 신앙의 확신 부분에서 맴돌게 되죠. 그의 신앙이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기대한 것만큼 만족스러우지 않을 때마다 무슨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 이러고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 여기 와서 한국 교회 신자들 가장 중요한 거침돌은 어디냐 그러면 구원을 얻어놨는데 그거 확인하느라고 평생을 머리가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일을 해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십일조도 내고 철야기도도 해보고 그 모든 것이 단지 자기 자신 하나를 확인하는 데서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이 없어요. 디딤돌을 이걸 딛고 뛰어야겠는데 누를 때마다 가라앉아요. 그럼 어떻게 뛰어요? 가만히 있어야죠. 움찔거리면 빠지게 생겼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믿은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최후 통첩한 분도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방법으로 동원하신 분입니다.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십자가 사건을 감격스럽게 보는 것은 그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이 그 방법을 즐겨 자청하여 오셨다는데 우리의 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치장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 스스로 따라 올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랑할 것이 없는 자요 은혜였습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에 구원 얻은 자입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분명히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우리적 경험과 우리적 인식과 우리적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믿은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적 표현과 우리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펴보시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고 붙잡으셨고 그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본 다음부터만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다음부터만 우리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본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를 시작할 때 김남수 목사님 처음에 이런 성경구절을 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줄 알지도 못했고 요청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구원을 얻는 거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죄값을 그때 치르셔야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자기의 자녀로 품습니다. 모든 신자의 신앙의 경험들은 자기가 경험하여 안 것과 그 이전의 사건들 간에 이 혼동으로 말미암아 늘 헛된 고생을 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그의 자녀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낳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자기의 출생을 모르듯이 영적인 출생도 본인이 깨닫지 못합니다. 아는 날이 이릅니다. 아는 날이. 아,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내가 누구구나. 아는 때는 이미 태어나셔서 한참 된 다음인 수가 많다 이겁니다. 그때 새삼스럽게 골기대회에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노라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감사의 신앙 고백이어야지. 나는 너희들과 종자가 다르다. 나는 드디어 예수를 믿기로 했노라. 하나님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오늘 주를 찾아 나왔나이까. 영접하소서. 귀신없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끊임없이 그 혼동으로 말미암는 교만이 있고 교만이 있기에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데 동시에 좌절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요 내가 나서서 주를 찾아온 자가 아니라 그가 잡으신 자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만큼이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요 소유요 그분이 놓지 않으나 놓아질 수 없는 사람은 그 확신이 우리를 위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다 인자도 들려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피부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된 자가 이렇게 여러분이 되어 그들은 말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 그분을 만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속에 영원토록 빼앗길 수 없고 스스로도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아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루시고 감사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사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꺼이 세상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이를 이루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손에 있기에 우리의 지위를 빼앗길 수 없고 포기될 수 없음을 권합니다. 그 누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도 내 마음에 든든히 이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죄를 갚으셨느니라. 나는 자격 없으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주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물릴 수 없느니라. 승리하는 생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